이사야서 34장입니다. 16절, 17절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다른 본문을 택해서 했고요. 그 전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다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이 국가로 형성이 되기도 전에 에돔은 이미 나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왕이 있었고 그 성은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페트라 사진까지 막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나라인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샘플로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경고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34장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길게 지나왔으니까 한 주를 지났으니까 또 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조금만 우리 같이 상기를 해서 좋겠는데요.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가 이사야서의 큰 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28장에서 35장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구원은 참된 구원은 애굽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대 배경을 히스기야 왕 시대로 놓고 보면서 아수르가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또 유다의 나머지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빼곡하게 포위하고 있고 그때의 히스기야 왕 그러면 우리가 아 참 좋은 왕인데 믿음으로 사는 왕인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이 왕이 잠깐 헷가닥해요. 헷가닥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군사를 보내기는 했지만 아수르한테 그냥 당해요. 져요 전쟁에서.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28장에서 35장까지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28장에서 35장까지의 결론이 34장과 3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 가운데서 나타난다. 이게 34장과 35장의 이야기인데 35장은 아마도 내년 2월 달에 가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34장의 결론을 우리가 들을 텐데 하나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에돔 땅이 어떻게 멸망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거기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문론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한다니까 그러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옵니다. 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증거 있어? 라고 물으면 이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제공을 해야 돼요. 아이들처럼 이렇게 말장난을 하거나 말다툼을 할 때에 너 그렇게 하면 혼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야, 너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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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봐. 이게 이제 아이들의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 한국에서 뉴스, 미국에서 뉴스 그러면 뭐 증거가 있냐, 없냐, 마약을 했냐, 안 했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으로 등장을 하면 그게 증인이 되는 거고 사물로서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매 맞는다니까 안 된다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내 말은 거짓말 아니야, 확실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증거를 대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나 증거 있어. 나 증거 있어. 그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을 읽어 좀. 책 읽으면 거기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책이 뭐냐? 이제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제목은 책을 읽으라라고 썼지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책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이라고 이야기한 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하면 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한 것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물론 100마디의 말을 했다면 100마디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몇 개는 빼고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기록한 거 있잖아, 그거 봐.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레이저 빔으로 했는지 뭐 다이아몬드로 그 펜처럼 만들어서 긁어서 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직접 써주셨죠.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책은 뭐냐면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고 기록해 놓은 그 책인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기록한 책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말은 정말이야. 찾아봐. 내가 기록해놨잖아. 라고 증명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책으로부터 from the word of the Lord라고 이야기해요. the book of the Lord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제가 지금 이 말을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반복한 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해서 반복을 한 거예요. 이사야가 말을 하고 이사야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온 내 말, 내가 기록한 거라고 안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의 확신이 뭐예요? 비록 자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아, 그거 사람들이 기록해 놓는 거 아니냐. 예,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건 맞습니다. 다시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책하고는 달리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The Holy Book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어느 날 한 번 읽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없어지는 책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씩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몇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벤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포스터를 그냥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게 벤허 영화예요. 1959년에 시작된 영화고요. 2016년인가 14년인가 리메이크 돼서 나온 거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로서요, 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공짜로 어디 링크 올라온 건 없을까 하고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buy or rent예요. 돈 내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못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벤허는 본래 소설입니다. 루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가 허구,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불러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본 거예요. 근데 이걸 읽다가 이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써요.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 고백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믿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 뭐냐면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 조선시대 말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막 나눠줬습니다. 아, 가만히 보니까 책을 받아보니까 이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기에 좋아요? 담배 말아 피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한 장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담배 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눈에 훅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믿은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시골에서 뒷간이 밖에 있잖아요. 뒷간에 갔는데 화장지가 성경으로 돼 있네요. 성경책을 다 일일이 찢어가지고 그냥 그 책꽂이 같은 데다 꽂아서 걸어놨어요. 아, 이 사람이 그거를 한 장 뜯어갖고 이제 처리하기 전에 어떨 때 어느 날은 심심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찾아 읽어봐라 그러면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야기한 것,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단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믿어요.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빼놓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기에 어렵나요? 쉽나요? 쉽지요. 왜? 이미 다 다른 거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완성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6절 뒷부분에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 ESV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가보면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왜냐하면 내 입술이 명령했다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술이 명령했다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자기 입을 통해서 나갔는데 야 개똥아 밥 먹어라, 이것도 자기 입에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배고파, 이것도 자기 입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말도 자기 입에서 나갔는가 하면 회개해라, 대적하면 멸망받는다, 에돔 땅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자기 입에서 나갔죠. 그런데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단정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인데 이사야가 그것을 명령,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만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는 그 패턴이 다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제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통점이에요.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설교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얼만큼 많이 공부했느냐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구로서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든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아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선포하지 여러분과 디스커션 안 하잖아요. 맞지요? 성경 공부는 디스커션을 해도 돼요. 토론해도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마이크 갖다 주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내년에는 무슨 설교 할까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어저께 당회 모여서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것만큼은 저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본문 딱 잡아갖고 아무개 집사를 한번 오늘은 때려줘야지 이러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는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자, 성경은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거저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오늘 뭐 늦게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설교가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설교자가 성령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다면 듣는 성도들도 성령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성도들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보자. 그래서 펜 들고선 틀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성령으로 주관하심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당해서 가야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합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 지금 몇 분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에돔 땅에 그 에돔의 백성들을 다 진멸을 시키고 그 철옹성과 같은 성읍이 있는 그 도시에 새로운 거주자를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그 새로운 거주자가 누구예요? 짐승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짐승들이 거기 와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돔 땅이 영원히 그 모양 그 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에돔 땅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고 자랑스러웠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영원토록 그 모양 그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도로 놓고 볼게요. 16절에서는 읽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성령이 모은다 그랬어요. 17절에 가서는 그 땅의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로 잰다, 측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절 끝에는 그 에돔의 땅을 차지할 짐승들이 영원히 거기서 머물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어떤 것과 비슷한가 하면 그런데 상황은 사실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복할 때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알죠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전쟁은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보내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지도를 그려갖고 와라. 일곱 분할을 해서 지도를 그려갖고 와라. 마치 조선시대에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 그리듯이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어요. 지도를 그려갖고 온 다음에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서 살게 하셨고 땅을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키시고 거기에 짐승들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줄로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단단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샘플로 놓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샘플로 놓은 것은 뭐냐면 이 에돔 땅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그 자리를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17절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두 가지 단어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인데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 것이다. 영원히라고 하는 말과 대대로 forever이라고 하는 단어와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해요? 확실하니까. 거기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져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뜸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나타나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나타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벌써 대답하셨네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곳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그 지옥에서 살아나올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지옥이다예요. 지옥은 있습니다.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구원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구원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앞에 자막을 만들어 놨는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스티브 집사님 그 다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가운데서, 완벽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은 아까 이야기했죠. 완전하고 변함없고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변성, 하나님의 그리고 완벽한 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회개하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도 있고, 정말 안타깝게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간 가족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설령 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 그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믿기에 비록 슬프지만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지난 두 주 조금 지나서 석 주 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40살 난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 주가 지나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이럴 땐 어떻게 위로합니까? 못해요. 아무 말 못해요. 그분들의 친척으로부터, 아니 친척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 말도 해드릴 게 없어요. 위로가 안 되네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내 형님과 내 조카를 먼저 구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차피 갈 길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말로는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설령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아픔이 오고 말도 안 되는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는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흔들거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